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게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 46장에서 50장은 야곱의 애굽에서의 마지막 생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46, 47장은 애굽으로 이주한 초기의 삶에 대해서 또 48장부터 50장까지는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야곱이 총 147년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의 17년은 그의 생애의 약 한 11%에서 12% 정도 됩니다.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가정을 하면 그 정도의 퍼센트는 약 한 10년 정도에 해당합니다. 만약 10년 동안을 자기가 살던 지방에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된다든지 또 외국에서 살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은 사연이 참 클 것입니다. 지리산이나 강원도 산골에서 살던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와서 10년 동안 살았다면 그 이야기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한 평생을 한국에서만 살다가 생의 마지막에 10년 동안을 외국에서 살게 되었다면 그곳에서 겪은 일들은 아마 책으로서도 써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창세기가 말하는 것이 핵심이 야곱의 생애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부터 50장 사이에는 야곱을 일컬어서 야곱이라고도 말하지만 자주 이스라엘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이 야곱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국가의 첫 이야기, 즉 출애굽의 서막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점점 더 한국 사람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씨와 새로운 본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방송인 중에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예전에 귀화해서 지금의 이분의 이름은 하일입니다. 이분은 영도 하씨의 시조입니다. 이분이 귀화할 때 그 부산의 영도라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다가 한 400년쯤 지난 이후에 한국에서는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친족들을 다 모아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과정을 기록한다면 그들의 출 대한민국기, 줄여서 출 한국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첫 이야기처럼 그들 가족의 첫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족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으로 펼쳐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모든 가족 66명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의 부분에 눈에 띄는 동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혹시 펜이 있으면 한번 표시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떠나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 그 중반에 이르러라는 또 동사가 있고 1절 끝에 드리니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끝에 이루게 하리라 동사가 있고 그리고 5절에 떠날새 떠나다라는 동사가 있고 6절과 7절 끝에 갔더라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줄로 한번 연결을 쭉 해보시면 이 동사들이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신앙을 잘 표현해 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1절에 있는 떠나다는 동사 나사는 출발하다, 행진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장막의 말뚝을 뽑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박아놓은 우리의 말뚝을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그것을 뽑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뽑는 것이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첫 출발이 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려면 학교에 박았던 말뚝을 뽑아야 합니다. 그 말뚝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그곳이 더 이상 내 삶의 터전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르다입니다. 세상에 있던 말뚝을 뽑고 나서 떠나게 되면 새로운 곳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여겼던 사람이 세상에 있는 말뚝을 뽑고는 교회 공동체에 이르게 됩니다. 삶에서는 직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에 매진하는 것이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깊은 헌신을 위해서 그 길을 또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남은 처음의 떠남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5절의 떠나다는 동사는 쿰인데 일어서다입니다. 하나님께 재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되면 하나님께 이런 종류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쁨을 평생 놓치지 않는 은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들어가다는 어떤 장소로 들어가다는 의미도 있지만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2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은 자기 가족들이 애굽에 다 다를 때가 되자 자기들이 다 왔음을 알리기 위해서 유다를 미리 보내었습니다. 그 미리 보냈다고 할 때 그 미리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 얼굴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한 얼굴을 전령으로 보내어서 자신들이 도착했음을 알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팔이나 다리를 보고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얼굴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압니다. 오래전에 그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이런 게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5당 정도의 부부가 나와서 그 남편과 부인들을 서로 나뉘어 놓고 중간에 가림막을 쳐놨습니다. 그 가림막에는 손이 팔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 구멍 속으로 그 부인들의 팔을 다 집어넣게 만들어서 남편들이 그 구멍으로 나온 손을 보고 어느 손이 자기 아내의 손인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때 출연한 남편들이 다 자기 아내들을 맞추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 게임을 하면서 연령대가 비슷한 교우들을 12분 정도를 세워놓고 그 다 팔을 내밀게 해서 교역자들 보고 맞추어 보라고 한다면 굉장히 당황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구멍 속으로 팔을 내밀지 않고 얼굴을 내민다면 그 누구인지 찾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이 당도했음을 알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뽑아서 보내어야 했습니다. 마땅히 장남 르벤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니면 둘째 시므온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시므온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셋째 레위도 아니었고 넷째 유다였습니다. 즉 유다가 야곱 집안의 대표 얼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아주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야곱의 열 아들이 11번째 아들인 동생 요셉을 팔아먹고 염소 피를 요셉의 피라고 속이고 22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동생을 팔아먹은 후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와 동침해서 아들 셋, 엘, 오난, 셀라를 낳았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 엘이 결혼을 다말과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둘째인 오난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러서 그도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계대 결혼법으로 주어야 했는데 셋째마저 죽임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셀라가 자라면 죽겠다고 말을 했지만 유다는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다말은 매춘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손자이자 아들이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가 유다의 행실, 즉 자부와 동침을 해서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르는 쌍둥이를 낳은 그것이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였다면 유다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생매장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 그 야곱에게 얼마나 눌림이 되었겠습니까? 유다는 자기의 두 아들을 잃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왜 요셉을 그토록 잊지 못하는지, 자기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깊이 인식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유다의 지난날의 잘못들이 그의 삶에 승화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다가 다음에 올 때 꼭 막내를 데려와야지만이 곡식을 살 수 있다는 애굽 총리의 말을 듣고 그 다음번에 갈 때에 절대로 보낼 수 없다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한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유다 그 애굽의 총리가 점칠 때 쓰는 은잔이 나오자 그래서 베냐민이 노예가 될 처지에 있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될 터이니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눈물의 간구를 했던 사람도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의 간구가 요셉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유다는 한때 정말 엉뚱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명실공히 자기의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후에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자식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유다를 향해서는 백수의 제왕인 사자에 비유하며 그가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또 엉뚱하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된 삶이 형편없는 삶이 오늘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들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과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이 있는 곳에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역시 뒤집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이든 선이든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라면 눈에 보이던 대로 서슴지 않고 행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한쪽 눈이 흐릿해지더니 잘 보이지 않게 되어서 한쪽 눈만 성하게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분에게 이 말씀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써놓은 말씀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른손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찍어버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이 없으면 범죄하는 일이 없습니까? 오른손이 범죄하는 것은 오른손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손이 없으면 화투를 이 팔꿈치 안쪽에 끼워 놓고 한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다른 종류의 도박을 한답니다. 평생 악을 저지르던 삶을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또 그 악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으로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가 불의의 사고나 자기가 폭력을 휘두르던 것보다 더 큰 폭력을 당해서 오른손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근근히 목숨만 부지할 정도의 돈을 벌게 되어 이전보다 수입이 10분의 1 이하로 줄게 되었을 때,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 말씀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에게 이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결코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유다의 형편없었던 삶을 아버지를 깊이 아는 인격으로,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 성숙함으로 성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버지와 가족들이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자기는 대제국의 총리니까 마땅하게 채통을 지켜서 아버지를 자기의 집에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총리가 한 가족들을 자기의 관저로 만찬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22년 만에 죽었다고 여겼던 아들을 만난 아버지, 22년 동안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이 아버지를 그리던 아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45장에서 요셉과 베냐민이 만나는 장면에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긋맞춰 안다, 그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옹의 단어가 아닙니다. 넘어지다, 눕다, 엎드러지다의 뜻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멀쩡하게 서 있던 담벼락이 무너지는 것도 나팔이고, 난간에서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도 나팔이고, 전장에서 어디선가에서 날아온 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것도 나팔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서 안고 울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는 중심을 잡을 새도 없이 넘어져서 자신들이 넘어졌는지 서 있는지 의식도 하지 못하고 울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얼마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은 얼마입니까? 1분입니까? 3분입니까? 5분입니까? 우리말로 얼마 동안은 정해지지 않은 짧은 시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 얼마 동안 오드는 연속, 계속의 뜻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지속과 반복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울어도 눈물이 그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 있거나 너무 슬픈 일을 겪게 될 때에 눈물이 어디 숨어 있다가 그렇게 나오는지 마치 멈추지 않는 샘물처럼 눈물이 그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을 영어 성경에는 아주 오랫동안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은 서로 얼싸안고 뒹굴며 그칠 줄 모르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22년 만에 부자가 만났기에, 또 죽었다고 여겼던 아들이기에, 그토록 그리던 아버지였기에 그들은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것은 야곱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는 제가 과거에 고등부 교역자였을 때 고등학생이었거나 또 제가 그 유년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교역자였을 때 학생이었거나 또 소년부 5학년, 6학년이었을 때 그 아이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20, 30대의 청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제 감정은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입니다. 그 청년들이나 그 청년들의 부모가 그때 잘 지도해줘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몸둘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지금의 잘 자란 모습이 지난날의 제 삶의 사역들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받는 느낌입니다. 야곱에게 요셉의 살아있음은 자신의 지난 모든 세월들이 가치가 있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역사해 오셨음을 보여주는 증명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울음을 그친 야곱이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이미 어디에 가족들이 머물러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면 바로왕을 알현해야 하는데 그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그 자기가 먼저 바로왕에게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가족들은 목축을 하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양과 소와 짐승들을 끌고 왔다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도 목축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직업의 속성상 한 곳에 머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 중에는 자기 고향이었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었던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저지를 수 없었던 일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에게는 좋지 못한 소문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자들은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것이라도 자기가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의 그런 거짓된 삶 때문에 목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도 그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 가증히 여기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그 토에바인데 그들은 그 목축을 정말 토할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목축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좋으니까 그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는 것이 그들로서도 훨씬 좋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가족들에게 말하길 자신이 바로왕에게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3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요셉은 가족들이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그 히브리 말로 에노시입니다. 에노시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약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32절의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목축으로 업을 삼는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표현을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그 번역이 직역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는 훨씬 더 훌륭하게 여겨집니다. 마침내 야곱의 가족들과 바로왕이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47장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왕을 아련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일러주었던 말, 즉 자신들의 목자라는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모두 바로왕을 만나게 하지 않고 그 중에 다섯 명만 뽑아서 바로왕을 만나게 했습니다. 5자는 애굽에서 아주 존중된 숫자, 완전한 수로 여겼다고 합니다. 43장 34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두 번째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이 음식을 나누어 줄 때 베냐민에게는 다섯 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대우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너무 잘 먹어서 그 음식을 접대하면서 많이 드세요라고 요즘은 인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잘 살지 못할 때는 많이 드세요는 아주 큰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불과 30년 정도 전만 해도 그 배가 나온 사람들을 사장님이 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가리켜서 인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농담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인격이 이런 뜻이랍니다. 인분 경납고. 고대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많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최고의 예의였습니다. 민간인에게는 최고로 4배를 주고 왕들에게 5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얼마나 잘 대해주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돌아갈 때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한 벌씩 나누어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5벌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중에서 다섯 명을 뽑은 것은 애굽 사람들이 옷자를 완전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족들의 대표로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섯 명이 누구였겠습니까? 성경에 그 이름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2절의 형들 중 다섯 명에서 그 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끝, 가장자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부터 다섯째, 즉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아니면 여섯째에서 열째, 즉 납달리, 갓, 아셀, 이스갈, 스불론 중에서 두 팀 중에서 한 팀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가능하겠지만 저는 후자같이 여겨집니다. 요셉은 지금 바로왕에게 자기 가족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보이지 않고 자기 가족들은 이 애굽 땅을 넘볼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우리 가족들은 지극히 평범합니다라고 라는 것을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형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형들은 자신들이 온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양들에게 물을 먹일 풀이 없기 때문에 왔고 이곳에 풀이 받고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거류, 즉 임시 거주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센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애굽의 변방이자 그 나일강 하구의 삼각지 동편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홍해가 이어지는 곳이었고 11절에 의하면 그곳은 람셋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곳은 기름진 곡식이 나오는 애굽의 좋은 땅이었고 요셉이 살던 집과도 가까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고센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살기도 좋았고 요셉의 집이랑 가까워서 왕래하기도 좋았고 애굽 제국의 가장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하는 것에도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요셉은 세계 최대 제국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자기의 가족들의 후손들이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요셉 형들의 말을 들은 바로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형들,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왕은 고센에 머무르게 해달라는 요셉의 형들의 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7년의 풍년은 물론 7년의 흉년 중에 2년의 흉년을 잘 이겨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을 잘 대해주는 것은 요셉의 뛰어난 통치에 대한 보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고센에 살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거든 왕실의 가축을 관리하는 것도 허락했습니다. 그 왕실의 짐승들이 한두 마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관리하게 하다의 문자적인 뜻이 우두머리가 되게 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 이 짐승들을 관리하는데 뛰어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애굽의 관련 부서 공무원이 되게 하는 것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형제들 중에 뛰어난 사람은 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축산정책과 과장 정도는 괜찮겠다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했습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은 바로왕을 만나서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이가 지금보다 한 30년쯤 더 들었다고 가정하고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나 그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의 공간을 찾아가서 그에게 축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야곱에게 바로왕이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우리말에 자기의 나이를 겸손하게 표현할 때 견마지치 또는 견마지년이라고 합니다. 개와 말의 이 또 개와 말의 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나이가 130세이지만 조상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고 아버지 이삭은 18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현재의 나이로 하면 할아버지보다는 45년을 덜 살았고 아버지보다는 50년을 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는 그 조상들의 삶보다 훨씬 더 거칠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쌍둥이 중 둘째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출생의 모습은 그의 파란 만장한 생애의 서막 또는 전주국과도 같이 여겨집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한 일로 말미암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지만 거기서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엉뚱한 결혼을 하고 자기의 임금을 10번이나 사기당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시므온과 레위는 피의 복수극을 벌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속아서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2년 동안 한을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의 삶은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훨씬 더 험악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의 이 가족들에게 거주할 땅으로 주었던 곳은 즉 라암셋이 애굽의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 좋은 땅의 좋은 메타는 그냥 좋은이 아니라 가장 좋은의 뜻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생명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합니다. 그만큼 악은 철저하게 소멸시켜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오고 짐승들 중에 좋아 보이는 소와 양은 모두 살려서 데려왔습니다. 눈에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것만 전부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도 사울은 자기가 잘했다고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왜 순종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순종했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사울 왕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가장 좋으니 좋은 땅의 좋은과 같은 메타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최고의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지만 그 험악한 세월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었고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앞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유다에게도 그의 험악한 세월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재철 목사님을 통해서도 깨닫고 배우는 바 사도 바울의 생애 역시 세상적으로 보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에서 보장되었던 청년 사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교자라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사도 바울의 변화된 것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홀로 경건의 훈련을 거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의 그 유대 교인들은 역시 배교자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 다소로 낙향해서 그곳에서 무려 13년 동안 실패자처럼 칩거했습니다. 바나바 요청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을 사역한 후에 전도자로 파송이 되어 자기 고향의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을 돈 후에 밤빌리아의 버가로 가기로 결정을 하자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자기가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는 대판 싸웠습니다. 그 싸움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풍토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험산 줄령의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만신창이의 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가 사람들에게 권한 내용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였습니다. 그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주는커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강하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시고 지난 2000년 동안 그가 쓴 사역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제대로 잘 믿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그의 험악한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난 세월이 어떠셨는지요? 험악하게 보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험악하게 보였던 그 세월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붙잡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총의 세월이 아니었는지요. 세월이 지날수록 그 험악한 세월이 깊은 은총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마라톤은 길을 미리 그어놓지 않은 마라톤과 같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장애물 마라톤 경계와 같이 여겨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험악의 정도로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욱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험악한 세월을 은총의 세월로 승화시키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